VOA 세계 뉴스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개막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현재 미국이 메달 집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영 종목에서 첫 금메달을 딴 것을 시작으로 오늘 현재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중국과 개최국인 일본은 각각 사격과 유도에서의 첫 금메달을 시작으로 각각 금메달 6개로 갔지만 은메달과 동메달에서 차이를 보이며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영국과 한국이 금메달 3개로 4위와 5위에 각각 올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메달 시상식 관련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IOC는 어제 완화된 규정안을 발표하며 메달 수상 선수들은 30초 동안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오늘 자료에서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선수 16명을 포함해 모두 1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셰 부부장은 회담에서 미국을 향해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일부 인사가 중국을 가상의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셰 부부장은 미국은 강압 외교의 창안자이자 특허 및 지식 재산권 소유자라면서 광범위한 일방적 제재를 가하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힘 있는 위치에서 다른 나라에 관여한다는 미국의 개념은 힘이 옳다는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순전히 강압적 외교라고 셰 부부장은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아직 셰먼 부장관의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우리는 관심사가 일치한다면 중국과 협력을 추구한다면서 북한은 관심사가 일부 일치하는 영역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셰펑 부부장과의 회담에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만남이 예정됐지만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튀니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했습니다.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은 어제 히셈 메시시 총리를 해임하고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사이에드 대통령은 이날 방송 연설에서 튀니지의 사회적 평화가 돌아오고 나라를 구할 때까지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에드 대통령은 또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면서 의회 활동 정지로 인해 의원들에 대한 면책 특권도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를 향해서는 누구든 무기에 의존하고 총을 쏜다면 무장 군인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튀니지의 이슬람주의 정당인 엔나흐드와 모세프 마르주키 전 대통령 등은 사이에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쿠데타라고 비난했습니다. 케네스 맥킨지 미 중부사령관은 탈레반에 대응하는 아프가니스탄 정보군을 지원하기 위한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켄지 사령관은 어제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지난 며칠 동안 아프간 군을 지원하기 위해 공습을 늘려왔다면서 탈레반이 공격을 이어간다면 지원 수준을 계속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미군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아프간 남부 거점 도시 칸다하르와 헬만드주 일대에서 여러 차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맥켄지 사령관은 이슬람 명절 기간 소강 상태 이후 폭력 사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탈레반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 지역에 대한 공격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켄지 사령관은 그러나 미군 철순 이후에도 아프간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아프간 내 미군 병력의 철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군 철수가 시작된 직후부터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간 내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AFP통신은 현재 아프간 전체 400여 개의 행정지역 중 절반 이상을 탈레반이 점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하일 미슈틴 러시아 총리가 오늘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는 남크릴 네 개 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루프 섬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미슈틴 총리가 이날 자국 극동과 시베리아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이투루프 섬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슈틴 총리는 현지 지역 병원과 생선 가공 공장 등을 시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슈틴 총리의 이투루프 섬 방문과 관련해 북방 영토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이어 일본은 러시아 측에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등 남크릴 4개 섬에 대해서 영토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수 피해 관련 위로 친서를 보낸 건 북중 관계를 미국에 과시하려는 메시지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와 미한 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로 나와야 한다고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등 적어도 북한 주민 1,170명이 구금돼 있으며 강제 북송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중국을 압박해 탈북민들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촉구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고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아침부터 밤 사이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6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의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고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수 피해를 위로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동북아를 순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친서 발신은 북한 정권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과시하는 대미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최근 중국 허난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해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위문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큰물 피해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수재민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시주석과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피해 지역 인민들이 가까운 시일 내 자연의 재난을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할 것이라고 응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지난 11일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계기로 친서를 보낸 지 2주 만입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는 지난 17일부터 폭우로 인한 홍수 등으로 지하철에 갇힌 승객 12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 목숨을 잃고 39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농경지 442제곱킬로미터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입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이 홍수로 피해를 보자마자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재난 상황에서 양국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종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정상은 고위 인사 교류나 주요 기념일, 재해, 재난 발생 등의 경우에 친서를 교환하는 전례가 있었다며 이번 친서도 두 정상 간 교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에 이번 구두 친서를 포함해서 총 9차례의 친서를 시진핑 주석과 교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동북아 순방차 25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즈음해서 친서 전달이 이루어져 우회적인 대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관측도 낳고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지난 18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몽골을 차례로 거쳐 현재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셔먼 부장관의 방중 일정은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 전격적으로 결정됐는데 셔먼 부장관은 순방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지난 23일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서울에서 미한 외교차관 전략 대화 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는 확실히 미중 간 협력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의 친서가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과 맞물려 미북 협상 재개가 장기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북중 협력 관계를 의도적으로 과시하는 대미 메시지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그런 양보가 필요한 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이 없고 이걸 이제 유도하고 또는 이제 강요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그 이제 굳건한 그런 협력 관계를 이제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보다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올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 등을 계기로 북중 정상 간 친서 외교가 활발해지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선 하반기 미국과의 대화 재개 문제에서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중국으로의 밀착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신호를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셔먼 부장관의 순방과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이 이번 친서가 지정학적 경쟁 측면에서 외로울 수 있는 중국의 편을 들어주는 효과를 노린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몽골 등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을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동맹을 내세워 순방한 뒤 중국으로 향하는 모양새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연상시키는 행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 친서 전달이 중국 편들기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에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치르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선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미중 고위급이 만나는 계기를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삼중고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 것이라며 미중 간 대화 계기들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견인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그러면 미국이 또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을 통해서 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협상 재개를 도모할 가능성은 남아있죠.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쌍중단과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동시 추진하자는 쌍괴병진이라는 중국의 한반도 문제 해법의 원칙들을 미국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압박할 것을 북한이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 최대한 중국이 소위 이제 기존에 고수해왔던 쌍괴병행, 소위 이제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중국 측 입장을 자신들의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접근과 같은 유사한 맥락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존의 중국 입장을 좀 더 강하게 미국 측에 좀 전달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랄 가능성이 높고요.
박원곤 교수는 북중 간 밀착이 강화되면서 중국이 북한을 대변하는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라며 북한의 외교 기조는 미중 사이에서 이른바 시계추 외교를 하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대미 전략에 최대한 호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겹친 상황에서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편에 서서 미국과 갈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23일 VOA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북한이 여기에 호응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스컷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북한이 내부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가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해리스 전 대사 스나이더 국장과의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납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의사소통을 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Well, I mean, it's the heart of security in Northeast Asia, right? I mean,
북한 문제는 동북아 안보 문제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안에서 협력을 해야 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해야죠. 우리는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런 제재들은 미국 것이 아니라 유엔의 제재였고 중국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강대국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이 한창일 때 우리는 소련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대화, 대화, 대화가 발사, 발사, 발사보다는 낫다는 유명한 말을 했었죠. 따라서 모든 단계에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해리스 대사님, 제재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 do not. I believe that it's important to maintain the strongest sanctions.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스스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행정부의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강력한 제재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수적입니다. 제재 완화는 협상의 결과여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하도록 유인을 하기 위해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재 완화는 협상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종의 성공적인 협상으로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면 됩니다.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북한을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는 것 말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해리스 대사님의 견해를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 agree with Ambassador Harris on that. I think that that is really the conventional wisdom around the U.S.
해리스 대사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통념이기도 합니다. 대북 제재는 2018년부터 실제로 가해졌기 때문에 제재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제재가 실제로 강화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도부를 좀 더 직접적으로 겨냥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완화해야 할 다른 분야들도 있습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개방할 준비가 될 때 제재가 그런 흐름의 장애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은 최근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북한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데요. 스나이더 국장님, 바이든 행정부가 왜 미한일 3국 간 협력 증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까요?
Well, it's really a response to the perception that North Korea has long pursued a wedge-driving strategy in order to divide along.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동맹국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추구한 전략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셔먼 부장관은 1990년대 말 미한일 대북정책조정그룹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셔먼 부장관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나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또 3국 공조 강화는 일본과 한국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대북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죠.
해리스 대사님, 주한대사와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경험으로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삼각 공조를 강조하는 방식이 과거 행정부와 차이를 보이나요?
I'm pleased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s approach at the very beginning of its time in office.
저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보인 접근법에 만족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와 동맹이 중요하다는 접근법이죠. 2차 세계대전 직후로 돌아가 보면 이 같은 접근법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 구축망이자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의 핵심이었죠. 저는 이 지역의 어떤 나라도 홀로 고립된 상태로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사로 있을 때 또 군에 있을 때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역내 어떤 중요한 안보나 경제 문제도 일본과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해결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 역사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는 상처가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It's unfortunate that President Moon canceled his trip or did not go to Tokyo this week.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도쿄 방문을 취소했거나 가지 않기로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일본과 한국은 국내 정치와 다가올 선거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복잡해질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중요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오랜 기간 역내 동맹인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인 의견 차이를 제쳐놓을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옆에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3국과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와 안보 문제들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간 대화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바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매우 곤란하고 복잡한 역사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합의에 이를지는 한국과 일본에 달린 일입니다. 영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현안 해결에 함께 전진하기 위해서 말이죠.
해리스 대사님,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미국은 어느 정도의 인내심을 발휘하겠지만 많이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전략적 인내와 다르다는 점을 말하려 하는 걸까요?
If you characterize the Obama administration's view as strategic patience. And if you characterize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 정책을 전략적 인내로 보고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접근법을 전부 또는 전무로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은 그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에서 해결책에 기반한 접근법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묘사한 방식이죠. 따라서 저는 이런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공은 분명 북한 쪽에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웬디 셔먼 부장관이 북한에 대해 한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I interpret Wendy Sherman's comments as a form of recognition that the circumstances
웬디 셔먼 부장관의 발언은 외교적 관여와 관련해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여전히 불리하다는 인식의 한 형태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내부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죠. 그들은 아직 외교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됐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바이든 행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북한 쪽으로 공을 넘기는 것 외에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북한이 공을 넘길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리스 대사님, 앞서 공이 북한 쪽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다음 조치가 있나요?
Look,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en very clear that we
미국은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순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북한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앞서 저는 북한 스스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도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외교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 돌파구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그 열린 문을 통과하길 바랍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북한과의 대화에서 초석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 공이 넘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만 원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열어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는 8월 미한 연합군사훈련 일정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합훈련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Yeah, I think those that call for postponement of exercises I think they are naive.
제 생각에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순진합니다. 현실에 뿌리를 둔 이상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재 완화나 훈련 연기, 축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건 협상의 결과일 때만 그렇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훈련을 축소하고 심지어 없애는 건 결함이 있는 전략이고 시작부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연합훈련들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훈련은 동맹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북한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역량이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우리의 동맹들의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I agree strongly with what Ambassador Harris has said about the alliance as the right framework for dealing with this.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동맹이 중요한 틀이 된다는 해리스 대사님의 말씀에 강하게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우선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동맹 문제에서 자국 우선 정책을 내세우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두 국내적 사안들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한 동맹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 국회의원들은 동맹 접근법이 아니라 북한 우선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지만 미북 관계는 아직 탐색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북 관계의 현주소와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이래 다섯 차례 이상 북한에 관계 개선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선 백악관의 젠사키 대변인은 4월 30일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발표하면서 새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can confirm that we've completed our DPRK policy review, which was thorough, rigorous, and inclusive.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 발표에 앞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5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분명한 비핵화 약속을 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see if he made any commitment, I would meet with him, and if there was a commitment on which we met.
침묵을 지키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6월 17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미국은 이를 미북 대화의 신호로 보고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월 20일 김 위원장의 발언이 흥미로운 신호라며 평양으로부터 명확한 신호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6월 22일 담화에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을 써가며 미국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다음 날 이성권 북한 외무상도 아까운 시간을 잇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어떤 접촉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담화를 냈습니다. 6월 21일 미국의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해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어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7월 23일 서울을 방문해 미국은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a reliable, predictable, constructive way forward.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대화 재개 메시지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 7월 10일 담화를 통해 조미 회담의 주제를 적대시 철회대 조미 협상 재개 틀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비핵화의 대가로 제재 해제 외에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포괄하는 적대시 정책 폐지를 요구한 겁니다. 아울러 이 같은 성결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비핵화의 보상책이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온갖 고생을 해가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만큼 비핵화에 따른 협상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이 생각하는 보상책은 비핵화에 따른 제재 완화와 미북 관계 개선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상책을 둘러싸고 미북 양국이 커다란 시각차가 있으면 대화나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테이블 위에 좀 더 구체적인 보상책을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going to want to know the U.S. has put something on the table before they get there.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꽉 막힌 미북 관계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공식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식량난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대북제재와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북한의 파격적인 비핵화 행동 안에 이제 맞교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내 인도적 위기 해소 이걸 통한 북미 대화의 분위기 조성 이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어 북한은 7월 17일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최초로 제출한 자발적 국별 검토를 통해 2018년 식량 생산량이 495만 톤으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연간 식량 수요량은 575만 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태풍과 수해 등으로 440만 톤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135만 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규모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국제적 대북 식량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 상황을 보면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은 각자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과 북중관계 강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체제가 흔들리거나 대규모 탈북난민이 생기는 상황을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식량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북한에 쌀과 옥수수 60만 톤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도 북한에 식량을 주고 싶어 합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할 수 없는 이유도 있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앞서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6월 20일 대북 식량 지원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북한에서 재앙적 인도주의 상황이 잠재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ve also talked about that in the context of the DPRK. It is in no one's interest.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25일부터 시작되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셔먼 부장관이 중국 당국자들과 북한 식량난 문제와 함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igh likely, I'm sure they will discuss it a little bit, but of course the bigger issue for them to be discussing is the denuclearization program.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설지 또 이를 계기로 미북 관계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 주재 외교관들을 본국으로 철수시켰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평양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가리아 대사관 직원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 주재 외교관들을 일시적으로 철수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 통신은 테쿠 파이자스야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외교 인력과 국제기구 요원들을 일시적으로 본국으로 철수시킬 것을 평양의 외교 사절들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자스야 대변인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봉쇄를 실시해 사람들과 상품의 이동을 중단시켰다라며 팬데믹 초기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앞으로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파이자스야 대변인은 이어 인도네시아 외교관들을 철수시키는 것은 북한과의 양자관계와는 무관하며 두 나라 관계는 여전히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 정부와 외교 공관 조정 문제에 대해 앞서 자세히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자시아 대변인은 외교관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수도 자카르타에서 외교 업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가리아 대사관 직원도 23일 평양을 떠났다고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불가리아 대사관은 북한 주재 대사관 폐쇄 관련 VOA 문의에 23일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NK뉴스는 23일 외교사자들과 가족들이 평양을 함께 떠났다며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외국인 직원 전체와 불가리아 외교관, 그 외 다른 나라 외교관 가족들이 일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뒤 23일 오후 다리를 건너 중국 단둥에 도착해 2주 격리 후 베이징으로 이동한 뒤 각자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계획이라고 NK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제 유럽 국가 중에서는 루마니아만 평양에서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중국, 쿠바, 이집트, 라오스, 몽골, 팔레스타인, 러시아, 시리아, 베트남이 여전히 현지 공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국경이 봉쇄되고 북한 내 활동이 크게 제한되자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구호 요원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북한은 2020년 1월 31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고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외교부가 지난해 3월 평양 주재 협력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으며 같은 달 독일도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고 인원을 전원 철수했습니다. 이어 영국이 5월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스웨덴도 8월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 당국이 시행 중인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 조치 때문에 인력을 철수하고 공관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는 북한 주재 러시아 외교관과 가족 등 일행 8명이 36시간 동안 열차와 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국경에 도달해서는 궤도용 무게 화차를 밀며 국경을 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4월에는 국제요원들과 외교사절 약 40여 명이 평양을 함께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스웨덴, 베네수엘라,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위스, 폴란드, 체코공화국, 프랑스 등의 북한 내 공관이 폐쇄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7억 달러 이상의 추가 예산도 배정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에서 7,403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5월 말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수준보다 250억 달러 높은 금액입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위원회는 이번 법안에서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고 준비태세를 개선하며 우리 군의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이누프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성명에서 새 국방수권 법안이 국방전략위원회가 권고한 3%에서 5%의 실질 성장률을 반영해 자연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법안의 전문을 아직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법안 요약본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에 적극적 이행을 강조하며 7억 달러 이상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태평양 억지 구상은 의회가 전년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처음 마련한 인도태평양 정책입니다. 위원회는 태평양 억지 구상에 따른 향후 투자는 분산된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중국의 약탈적인 인프라 개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비군사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일방적으로 타이완의 현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타이완에 대한 미군의 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법안에는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방위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회의 인식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법안을 통해 미국과 중국 군 당국이 위기 상황에 대비한 소통 채널 구축에 관한 타당성과 권고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협력을 평가하고 이에 관한 의회 브리핑도 요구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적국들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한 미사일 방어청의 신뢰성이 높은 미사일 방어 요격체 개발도 승인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핵생화학 위협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군 당국과도 실시하고 있는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에는 2억 3,984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 밖에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에서 제조된 개인 보호 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상원 본회의 의결 뒤 하원의 법안과 조율을 거쳐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보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중단된 지 68주년이 됐습니다. 정전협정일을 맞아 워싱턴 등 미국 곳곳에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는 27일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국전 참전기념비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헌화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주한미군 전우회, 한국전쟁유업재단 인사들과 한국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07년 젊은 한인들이 주축이 돼 만든 민간단체 리멤버 727은 화상으로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 단체는 2008년부터 매년 7월 27일 한국에서 전사한 병사 등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올해로 14회째를 맞습니다. 최근 미 복지후생성 공보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된 해나 김 씨와 함께 2008년부터 이 행사를 주관해온 유나 김 씨는 2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잊혀진 전쟁을 기억하고 참전용사를 기리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희망하는 취지에서 행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purpose of this event, the hosted annually by Remember 727, is to remember the forgotten war, to honor veterans.
유나 김 씨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누렸던 삶과 자유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젊은 세대들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촛불문화제는 그동안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리플렉팅 풀에서 열렸지만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부터는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앤디 김, 영 김, 메릴랜드 스트릭랜드, 미셸 스틸 등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과 레디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아내 유미 호건 여사 등이 영상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리멤버 727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과 함께 진행한 6.25 사진영상 에세이 콘테스트의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6.25 전쟁 기념비, 참전용사, 국군포로, 실종자와 이산가족, 통일, 전쟁과 평화 등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공모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한국전쟁 기념관 내 추모의 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종전선언의 적절한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가 이날 개최하는 화상 세미나에서 제시카 리 퀸시 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와 영내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미 곳곳에서 관련 단체들이 정전협정 68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제향군인 추모박물관이, 서부 텍사스주 루이스시티에서는 현지 제향군인회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엽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살바토레 스칼라토 뉴욕주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 대사 등이 참석하는 화상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미 정부는 해마다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언하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포고문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일을 맞아 자유를 수호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던 평범한 미국인들의 평범하지 않은 용기와 희생을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탈북민 등 적어도 1,170명의 북한 주민들이 구금돼 있으며 강제북송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중국 내 현실과 거리가 있다면서 구금시설 내 북한 주민들의 규모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 내 소식통들이 제공한 정보를 취합한 결과 중국 정부가 현재 탈북민 등 최소한 북한 주민 1,170명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행위로 기소돼 지린성 창춘의 수감시설에 복역 중인 북한 남성 450명을 포함해 툼원의 탈북민 325명, 창바이 47명, 린장 104명, 단둥 189명, 선양에 64명 등이 수감돼 있다는 겁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의 리나윤 북한 전문 선임연구원은 성명에서 중국 당국이 지난주 50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해 고문과 감금, 성폭력, 강제 노역에 직면하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탈북민 가족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과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난민 권리가 있는 탈북민을 북송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에게 망명을 제공하거나 한국 등 안전한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의 성명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 여파와 북한의 국경 봉쇄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최근 재개했다는 소식에 이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밝힌 구금시설 내 북한 주민들의 규모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23일 VOA에 범죄 혐의로 복역 중인 북한 주민을 제외하고 탈북민 5,600명이 수감돼 있다는 지적은 중국 내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같이 탈북자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북한에서 직접 넘어온 탈북자가 거의 전멸 상태예요. 그러면 이 500명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이 중국 내에서 잡힌 사람들일 텐데 일반적으로 지금 중국에 돌아가는 추세는 가정이 있거나 오래전에 왔던 사람들은 풀어주는 추세인데
김 목사는 한국행을 기도하다 체포됐더라도 중국인 남편이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석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북송 대상은 대부분 중국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 체포된 탈북민들, 중국에 연고가 없는 탈북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내 구금시설에 있는 탈북민 규모는 중국 당국 외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이런 정황을 보면 210명 안팎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도 이날 VOA에 중국 당국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이 체포됐을 경우 남편에게 먼저 통보해 남편이 수용하면 석방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금시설 내 탈북민이 200명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목사는 체포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한국 등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설득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다면서도 중국 내 현실과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탈북 지원 캠페인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한국행을 기도하다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 구출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23일 BOA에 전직 미국 관리 23명과 북한자유연합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행을 기도하다 체포된 대부분의 탈북민은 범죄자가 아니라 난민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just want to emphasiz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s their responsibility because these people, those and not the people that are criminals.
탈북 난민을 돕는 건 문 대통령의 도덕적 의무이자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라는 겁니다. 숄트 의장은 북한 자유연합과 연대한 단체 회원들이 한국 정부의 무관심에 매우 분노한 상황이라면서 오는 29일 원래 총회를 열어 올해 탈북 난민 구출의 날에 전 세계 중국 대사관이 아닌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한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한국계 영김 하원 의원도 지난 9일 한국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중국에서 강제 북송에 직면한 탈북 가족의 한국행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한반도 시각 9시 50분 5초를 막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가 전 세계 120여 개 나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몇 달 동안 지배종이 될 것이란 경고 속에 각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소연 기자입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된 델타 변이가 23일 현재 124개 나라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주간 역학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변종 바이러스는 영국발 알파와 남아공 베타, 브라질 감마, 인도의 델타 등 4개로 각각 180개국과 130개국, 78개국과 124개국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는 지난주에만 13개 나라에서 추가로 확인되면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몇 달 동안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5일 델타 변이를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CDC의 로셸 웰렌스키 국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자신의 지난 20년 경험상 델타 변이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경고했습니다. 윌렌스키 국장은 일부 지역의 병원들이 병실에 다 찰 만큼 신규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전염병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4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일 정도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CDC는 미국 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감염자 비용이 약 83%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여파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도 급증해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전주 대비 53%가량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20일 연속 가까이 신규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요인은 델타 변이와 이동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도 연일 4만 명 이상의 확진자를 기록하는 등 신규 확진자의 90% 정도가 델타 변이 감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드니와 인근 지역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봉쇄령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보건 전문가들은 9월까지도 봉쇄 조치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최근 델타 변이 감염자가 크게 늘면서 신종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최근 이틀 연속 1일 확진자가 9천 명을 넘으면서 2주 전에 3천 명보다 3배나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사태로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은 델타 변이에 대한 큰 우려 속에 23일 개막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된 도쿄는 개막 당일까지도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각국 정상급 인사와 취재진 등 4,400여 명, 207개 나라 출전팀 참가자 6,000명 등 1만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개막식에 1만 명의 관중을 입장시킬 계획이었지만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일본 국내외 주요 인사, 각국 올림픽 관계자, 취재진 등 총 950명만 입장한 채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희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시사상식 ABC, 도쿄올림픽 특별 인터뷰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는 터키의 이스탄불 협약 탈퇴를 계기로 여성을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스탄불 협약이 무엇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 특별 인터뷰로 최근 우여곡절 끝에 개막된 도쿄올림픽에 미국의 국가대표 체조선수로 출전한 한국계 율 몰다워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는 한반도 시각으로 11시 5분 뉴스투데이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47년 7월 26일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날 라이베리아 독립 지도자였던 조셉 젠킨스 로버트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라이베리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18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0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이에 미국 식민협회는 서아프리카에 흑인 노예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미국 식민협회는 미국인들이 해방 노예들을 그들의 고국인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기 위해 세운 단체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1821년 미국에 있던 4,500여 명의 흑인들이 서아프리카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지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들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1847년 독립을 선언한 조셉 젠킨스 로버트는 그 이듬해 라이베리아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미국의 해방 노예들이 만든 자유국가 라이베리아는 1847년 7월 26일 미국의 후원 아래 정식으로 독립해 아프리카 최초 공화국이 됩니다. 1952년 7월 26일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 에바 페론이 33살의 나이에 암으로 사망합니다.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에바 페론. 에바는 1919년 아르헨티나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가난하고 고된 유년 시절을 보낸 에바는 15살 때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무작정 상경합니다. 그리고 1945년 첫 번째 부인을 잃고 독신으로 살던 후안 페론과 결혼합니다. 당시 여배우로도 유명했던 에바 페론은 1946년 후안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노동자와 고아, 빈민들을 후원하는 등 사회복지 향상에 힘쓰게 됩니다. 에바 페론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아르헨티나에서는 1950년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바 페론은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1952년 7월 26일 33살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합니다. 에바 페론의 짧지만 극적인 삶은 지금까지도 뮤지컬과 영화, 연극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